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변 없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얻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승리 확정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밝히고 이제는 단결하고 치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소송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과 법의 지배, 헌법 수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결과를 인정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2인자인 존 티운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워싱턴 DC로 보내져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되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에 열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접촉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성공을 지원하며 세계 안보와 안정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세계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축하 인사를 유보해 왔었습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가 15일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FDA는 이날 공개한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 준비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진행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FDA가 승인을 발표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심의를 거쳐 접종을 개시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의료진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함께 모더나 백신까지 동시에 공급되면 코로나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후생부 장관은 지난주 앞으로 몇 주 안에 2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CNN 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일반 대중에 대한 접종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접종 시점은 주지사들이 관련 행정 절차를 정하는 데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2월이나 3월쯤엔 개시될 것으로 본다고 에이저 장관은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이란의 반정부 언론인 처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이란 언론인 루홀라 잠에 대한 부당하고 야만적인 사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잠은 이란 정권의 잔인함과 부정을 폭로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이란 정권이 41년간의 공포 정치를 통해 860명이 넘는 언론인을 살해하거나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잠 씨는 2017년 이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보도한 인물입니다.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이란 당국에 붙잡혀 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잠 씨에게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주 최고 법원에서 잠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뒤 사형을 줄곧 집행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면 이란도 1시간 안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은 14일 로하니 대통령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 다만 이란 측은 핵협정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음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박쥐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연구원들이 박쥐를 잡아 다음 전염병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일 수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사용해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고안하는 겁니다. 특히 현대 교통수단은 병원균을 몇 시간 만에 지구 곳곳으로 흩뿌리면서 병원균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쉽게 퍼질 수 있게 하는데요. 박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많은 바이러스의 숙주로 여겨집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 1,400종 이상 날아다니는 박쥐는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박쥐 서식지를 파괴하고 박쥐를 죽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박쥐에게 스트레스를 줄수록 바이러스를 더 많이 흘리고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인간과 가까워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일부 전문가는 경고하는데요. 야생 박쥐와 사람, 가축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박쥐가 사는 동굴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신의주는 영하 14도에서 영하 6도, 개성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청진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와 마이클 부블레이의 노래입니다. 오솔길에는 눈이 반짝거리고 겨울 동화 나라 속을 걸으며 오늘 밤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Winter Wonderland 들어보시죠. Sleigh bells ring, I am listening. 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Pretend it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ile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 mad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Jus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도입한 터키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인륜 의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회사가 많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를 제재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터키에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서 터키 당국과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터키 방위산업청 그리고 이스마일 데미르 청장 그리고 다른 고위 관리들이 제재 대상입니다. 터키 방위산업청에 대해서는 미국의 모든 수출이 금지되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금지 그리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그런데 터키가 러시아제 미사일을 구매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터키는 미국과 함께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는 과거 이 소련의 위협에 대항해서 미국과 영국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군사 동맹체죠. 그런데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S-400을 도입하면 이를 통해서 민감한 군사 정보가 러시아에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S-400은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미국의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제재에 국내법을 적용했다고요?
네, 이번 조처는 지난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국익에 해로운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터키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터키와 러시아 간의 거래는 오래전에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계약이 성사됐고요. 이 거래 규모는 약 2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미 일부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S-400 시스템을 인도받을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해 7월에 1차 분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터키에 대한 경제 지원을 끊고 F-35 전투기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F-35 생산 참여에서도 이 터키를 배제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이 성명에서 터키가 미국의 귀중한 동맹이자 영내 안보의 중요한 협력자라면서 양국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양국 간의 걸림돌인 S-400을 제거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양국의 방위 분야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처가 이루어진 시기를 지적하는 이야기도 들리는군요.
네, 터키의 S-400 도입이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 터키를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몇 주 앞두고 터키의 제재를 단행하자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을 주기 위한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제재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문제라면서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은 특히 터키가 이 나토 동맹국인 걸 강조하면서 지금이 바로 터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적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제재를 단행해 매우 화가 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하더라도 터키는 권리를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도 성명을 내놨다고요?
네, 터키 외무부도 미국 정부가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터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또 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보복 조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오만함을 보여주면서 이는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중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군요.
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ICC는 14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내 소수민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지역에 살고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최대 소수민족입니다. 위구르족 대표들은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조사해달라고 ICC에 제소했었습니다.
위구르족들은 어떤 근거로 집단 학살을 주장하는 건가요?
네, 위구르족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그리고 또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을 이른바 재교육시설이라는 강제 구금시설에 가둬놓고 여성들에게 불임을 강제하는 등 인종청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약 100만 명에서 180만 명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이 강제시설에서 강제노동, 성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건데요. ICC는 거부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ICC의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는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이 ICC 회원국 관할이 아닌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회원국에 한해서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ICC는 이 전쟁,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지만 국가가 기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소할 수 없을 때 개입해서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설립됐는데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ICC 회원국인 타지키스탄이나 캄보디아로 탈출했던 위구르족들이 중국으로 다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 않나요?
네, 하지만 ICC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조사를 진행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구르족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는 ICC 회원국이 때문에 ICC가 사법권을 갖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변호인단은 ICC에 이 새로운 증거의 근거에서 제고해 줄 걸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CC가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ICC가 베네수엘라 정권의 반인류 범죄 의혹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14일에 공개된 ICC 연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ICC 검사들은 지난 9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살인, 고문 등 조직적으로 반인류 범죄를 자행한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네수엘라 문제를 꽤 오랫동안 검토해왔다고요?
네, ICC는 지난 2018년부터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검토해왔는데요. 만약 IC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내년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ICC에 대한 불만을 종종 제기해왔죠?
네, 미국은 특히 ICC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데 반발해서 이 벤스다 수석 검사 등 관련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래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사들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소식이군요.
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항공산업 분석업체인 시리움이 화물기로 개조되는 여객기가 내년에는 90대로 올해보다 36%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시리움은 또 내후년에는 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면 개수하는 건수가 109대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일반 여객기에서 승객용 좌석을 걷어내고 이걸 화물기로 쓰는 항공사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이 언급한 건 임시로 이 좌석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일반 여객기를 아예 화물 전용기로 개수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여객기를 아예 화물 전용기로 완전히 개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네, 비용은 수백만 달러가 들고요. 기간은 최대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현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가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자 여객기 승객이 급감했는데요. 이렇게 승객이 많이 감소하면서 운항하지 않는 여객기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운항하지 않는 여객기가 늘어나면서 손해가 커지자 항공사들이 화물기로 눈을 돌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덕에 인터넷 구매가 폭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화물 운송량이 크게 늘었는데 그 결과 이 화물기 수요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새 비행기가 아니라 주로 오래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보잉 767 같이 좀 오래된 여객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잉 767 같은 중고 여객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시장 조사 업체인 이슈카에 따르면 15년 된 중고 항공기의 가치가 올 들어 기종, 기체 상태 등에 따라서 4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고 여객기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현상을 부추겼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런 중고 여객기뿐만 아니라 보잉 737-800이나 에어버스 321 또는 330 같은 비교적 신형 여객기도 화물기로 개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 여객 수요는 언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항공업계는 항공 여객 수요가 오는 2024년이 돼야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대선 승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14일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무부와 상무부 전상망이 해킹당해 조사 중인데요. 관련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가 사실상 공식화됐군요.
그렇습니다. 14일 열린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요건인 과반을 확보하며 대선 승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에 필요한 270명이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한 선거인단은 23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3일 대선 투표 결과에서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예, 주별 개표 인증 결과와 같은 수치입니다.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간혹 지지하기로 약속한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이 신이 없는 선거인의 반란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반란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44년 미국 역사상 이 첫 번째 임기만 마치고 물러나는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대국민 연설도 했다고요?
예,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직후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연설했는데요. 미국민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제기한 이 대선 결과 불복 시도에 대해 이전에 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우리 국민은 투표를 했고 제도에 대한 믿음은 유지됐으며 선거의 진실성은 온전히 남아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인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과 똑같은 수치로 승리한 뒤에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던 걸 언급하면서 당시 이런 수치를 명백한 승리도 본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논란 많았던 대선을 뒤로하고 코로나 대유행 사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국제와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통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했었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이 12월에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대선 불복 소송에서 50건 이상이 패소를 했는데요.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네. 하지만 앞서 선거인단이 바이든 당선인을 대선 승자로 선언한다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내년 1월 20일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적 싸움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23일까지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되고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당선인을 최종 공표합니다. 그리 1월 20일 연방의사당에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한편 선거인단 결과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사퇴 소식이 나왔던데요.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에 바 장관이 가족과 연휴를 보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사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 사임 서한을 이 트위터에 첨부하고는 바 장관이 12월 23일에 떠날 것이고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이 법무장관 대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 장관은 최근 대선과 관련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기존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14일 미국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5명 중 1명은 미국에서 발생한 셈인데요. 15일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1,650만 명이 넘고요. 누적 사망자는 30만 5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낸 지 2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맞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미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 연휴에 최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과 보낼 걸 권고했지만 추수감사절 주간에 600만여 명이 항공여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또 다른 명절인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빨라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을 기록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내년 1월 말까지 사망자가 10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4일에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예, 13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공장에서 첫 번째 백신이 배송되기 시작했고요. 14일 오전 뉴욕에서 첫 번째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예방접종 백신을 맞은 사람은 누군가요?
네, 동부 뉴욕시 퀸스의 롱아일랜드 주의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샌드라 린지 씨였습니다. 52세 흑인 여성인 린지 씨는 자메이카 이민 가정 출신으로 평생 간호사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린지 씨는 이 병원 중환자실의 소간호사로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백 명의 간호사들이 이끌며 코로나 중증 환자를 돌봐왔다고 합니다.
린지 씨가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예, 안도와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씨는 첫 번째 백신 접종자로 자원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목표는 백신 접종의 회의적인 흑인 여성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과거 흑인의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의료 관행으로 백신에 대한 흑인들의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1차 백신 분량으로 몇 명이나 접종이 가능한가요?
네, 약 29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종사자들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 노인과 직원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13일 배송이 시작된 1차 분량은 영하 70도의 보관용기에 담겨서 지역병원들을 포함한 636곳의 지정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 접종 소식에 반응을 보였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에 첫 번째 백신이 접종됐다. 미국에 축하하고 전 세계에 축하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백신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운영 책임자인 구스타프 페르나 미육군 대장은 14일 이 백신 배송이 놀랍게 잘 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내 7만 개 달하는 장기 요양시설에 백신이 배달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재무부와 상무부 전산망이 해킹당했다고요?
예,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미 연방 재무부와 상무부의 내부 전자우편을 들여다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소속 기관 가운데 한 곳이 해킹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해킹을 당했는지 그리고 동기는 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다른 기관도 피해를 봤는지 당국이 밝히지 않았는데요. 상무부 측은 현 시점에서 더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기반시설 안보국 CISA와 법무부 소속 연방수사국 FBI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해커들이 미 국토안보부 전산망에도 들어갔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부 전산망에 침투했다고 하나요?
네, 솔라윈즈라는 업체가 만든 전산망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서 침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솔라윈즈는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를 비롯한 다수 정보기관은 물론 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과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안보부는 모든 연방기관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부와 재무부 외에 다른 기관도 피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편 솔라윈즈 업데이트 파일에 관한 이 해커들의 광범위한 활동이 드러났다고 이 사이버 보안 업체인 FireEye 측이 13일 발표했는데요. 이런 활동이 이르면 2020년 봄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라윈즈 측도 13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내놓은 업데이트 파일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해킹이 몇 달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해킹은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과 기술이 들어간다고 크리스토퍼 크랩스 전 CISA 국장이 13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상당히 대규모 해킹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CISA와 연방기관들이 이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커들에 대해서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들이 러시아 대외정보국과 연계된 집단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14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APT29나 코지베어라는 별명이 붙은 해커들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는데요.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와 백악관의 전자우편 전산망을 해킹했던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러시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거 없는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이 온라인 성명을 내놨는데요. 러시아는 사이버 영역에서 공격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아울러 러시아 연방은 양자, 다자 간 사이버 보안 협정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다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블레이크 쉘튼과 애슐리 모노의 Lonely Tonight. 태양이 떠오르면 어디론가 떠나버리겠지만 오늘은 외롭지 말자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never thought you'd pick up the phone. It's Friday night. You should be out on the town. Didn't think you'd be sitting at home all alone like me. Nothing on TV, nothing to do, nothing to keep my mind off you and me. And the way it was, are you thinking about it now? Because I could be there in 5.
That taste, that touch, the fire I miss. Those kiss me eyes, your red wine lips on mine, like it used to be. Baby, I want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92년, 이때 미국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갈 때 인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생겨났습니다.
철도는 어제도 오늘도 돈을 잘 벌고 있지요. 하지만 농업은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동맹이란 이름의 지방조직을 만들어서 농민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동맹의 지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새로운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 남부동맹의 지도자들은 이 북부동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8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
북부동맹과 남부동맹은 1890년 주지사 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선거에 집중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대신 미국의 농민을 돕는다는 큰 뜻 아래 일치를 이루며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북부와 남부동맹은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주지사와 주의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농민 출신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민단체 지도자들은 1890년 선거에서 농민 출신 후보들이 승리한 데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북부동맹의 지도자들은 모든 농민을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 때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부동맹의 지도자들은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큰 물결에 동참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남부동맹의 지도자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만 정치력을 가질 뿐 전국적으로는 아무런 정치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892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미국의 농민 동맹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합동 전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당의 이름은 인민당이었고요. 자신들을 인민당원으로 불렀습니다.
농민들의 합동 전국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의 정강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인민당의 정강은 중앙정부가 국가의 철도와 전신, 전화체제를 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당의 정강은 은행이 아닌 정부가 화폐를 공급해야 하며 은화 생산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민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민당은 농민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농민들은 농산물을 정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산물을 정부 창고에 보관하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농민들은 낮은 이자로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빌린 융자금은 농산물을 팔아서 상환하면 됩니다.
인민당은 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선거에 비밀 투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의회에서 선출하는 상원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민당의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민당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인민당의 주장이 국민들을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중소상인 같은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민당을 지지했습니다. 인민당원들이 비생산업자라고 부르는 계층은 부유한 은행가와 산업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비생산업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비생산업자들이 정치력을 장악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정치적인 힘을 생산업자들과 나눠 가질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생산업자들도 이 늘어나는 부에 대해 정당한 몫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돈이 많고 잘 살게 되면 은행가와 기업가 같은 부유층들만 더 부자가 될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 같은 우리 비생산업자들도 더 잘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인민당은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 위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제임스 위버 후보는 하원 의원을 지냈고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188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소정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1892년 대통령 선거운동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몇 달을 앞두고 노동 분쟁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홈스테드에 있는 카네기 철강 회사의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철강 노조는 이 파업이 철강 회사 측이 임금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강 회사와 노동자들 간의 긴장이 몇 달 동안 계속된 다음 카네기 철강 회사는 파업을 철회시키기 위해 300여 명의 사설 보안관들을 파업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사설 보안관과 근로자들 사이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즉시 철강 공장에 주 방위군을 파견했습니다. 철강 노조는 몇 차례 더 파업을 계속하려고 시도했지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철강 노조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철강 노조가 사라졌고 40년이 지난 다음 노조가 다시 조직됐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에서 주 방위군이 철도 근로자 파업을 철회시키는 데 동원됐습니다. 연방정부군은 아이다호주에서 일어난 은광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군을 동원한 사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근로자 파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인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Ant-Man을 통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하나뿐인 딸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스콧.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생계형 도둑으로 살다가 결국 감옥행을 하게 되는데요. 몸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핌 입자를 개발한 과학자 헹크는 스콧에게 슈트와 헬멧을 벗기며 앤트맨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A shot at something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cott, I've been watching you for a while. You're different. And I believe everyone deserves a shot at redemption. Do you?
Absolutely. My days of breaking into places and stealing stuff are over. What do you want me to do?
A shot at redemption. A shot at something 하면 뭐뭐할 기회 혹은 뭐뭐할 가능성이란 뜻이 됩니다. Redemption 하면 구원, 즉 A shot at redemption 하면 구원의 기회. 여기서는 스콧이 재기할 기회라는 뜻이 되겠죠? A shot at something. 예를 들어, This is your last shot. 이건 너의 마지막 기회야. Or, Do I have a shot at winning? 하면 내가 우승할 가능성이 있을까? 즉, 내가 우승할 수 있을까? 라는 뜻이 되겠죠. Do I have a shot at winning? Human strength. 헹크의 제안을 받아들여 졸지의 도둑에서 영웅으로 활약할 기회를 얻은 스콧. 처음엔 어설픈 그였지만 헹크의 딸인 호프의 도움을 받아 영웅의 면모를 갖춰가고 그의 멘토인 헹크 박사와 함께 핌 입자를 악용하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a shot at something, a shot at redemption.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cott, I've been watching you for a while. You're different. And I believe everyone deserves a shot at redemption. Do you?
Absolutely. My days of breaking into places and stealing stuff are over. What do you want me to do? do you want me to do?
오늘은 a shot at something, 뭐뭐 할 기회, a shot at redemption, 구원의 기회라는 표현 배워보았습니다.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피터 가브리엘의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proud land we grew up strong. We were wanted all along. I was taught to fight, taught to win. I never thought I could fail. No fight left, or so it seems. I am a man whose dreams have all deserted. I've changed my face, I've changed my name. But no one wants you when you lose.
Don't give up, 'cause you have friends. Don't give up, you're not beaten yet. Don't give up, and no.
Saw it all around, never thought that I could be affected, thought that we'd be last to go. It is so strange the way things turn. Drove the night toward my home, the place that I was born, by the lakeside. As daylight broke, I saw the earth. The trees had burned down to the ground.
Don't give up, you still have us. Don't give up, we don't need much of anything. Don't give up, 'cause some rest your head. You worry too much. It's gonna be alright. When times get rough, you can't fall back on us. Don't give up. Please don't.
To walk out of here, I can't take anymore. Gonna stand on that bridge, keep my eyes down below. Whatever may come, whatever may go, that river's flow. Flowing, moved on to another town, tried hard to settle down. For every job, so many men, so many men, no one needs.
Don't give up, 'cause you have friends. To be alone. a place. There's a place where we belong.
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 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